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매일 타자를 치던 키보드 대신에 두꺼운 종이에 구멍을 뚫어서 컴퓨터와 대화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와, 펀치카드 말씀하시는 거죠? 상상만 해도 손가락에 쥐가 날 것 같은데요.
그렇죠. 1940년대 소련에 살던 보리스 체렌이라는 분의 할아버지가 문자 그대로 그 종이 펀치카드로 프로그래밍을 하셨대요.
아, 정말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이야기네요.
네, 그런데 오늘날 그 손자인 앤소로픽의 엔지니어 보리스는 모니터 앞에 앉아서 그저 프롬프트 몇 줄만 툭툭 던집니다. 그 펀치파드에서 프롬프트로의 진화라니 단 몇 세대 만에 일어난 일치고는 정말 믿기지 않잖아요.
맞아요. 기술 발전 속도가 정말 아득할 정도로 빠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고들 자료가 더 흥미로운 겁니다. 이번 심층 탐구에서 다룰 내용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AI를 만들고 있는 기업 중 하나인 앤소로픽의 내부 기록, 그리고 리더십 인터뷰, 최신 AI 개발 도구에 관한 방대한 문서들입니다.
네, 아직 기대가 됩니다.
이번 심층 탐구의 미션은 분명해요. 이 거대한 기술이 우리의 일터부터 국가 안보까지 어떻게 밑바닥부터 뒤집는 건지 그 실체를 파악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들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좋습니다. 이 극적인 진화의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그 앤소로픽의 CEO 다리오 아모데이가 언급했던 부분에 먼저 짚어봐야 해요.
아, 조디 포스터 주연의 그 명작 SF 영화요?
네, 맞아요. 극 중에서 주인공이 외계 지적 생명체에게 묻고 싶은 단어나의 질문이 바로 이거였거든요. 당신들은 어떻게 자멸하지 않고 그 기술적 사춘기를 무사히 넘겼는가?
와, 기술적 사춘기요? 단어가 확 와닿는데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분석할 자료들을 관통하는 핵심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인류가 맞이한 이 위험하고도 경이로운 사춘기를 우리는 과연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하는 아주 거대한 질문인 거죠.
정말 완벽한 비유네요. 그 기술적 사춘기의 현재 진행형을 보려면 당장 오늘날 개발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봐야겠죠. 자료를 보면서 제가 가장 놀랐던 건 그 클로드 코드라는 최신 도구의 등장이었어요.
아, 클로드 코드. 최근 업계에서 아주 화제죠.
네, 개발자들이 늘 쓰는 그 검은 바탕에 흰 글씨 나오는 화면 있잖아요. 터미널창. 거기서 바로 작동하는 이른바 에이전트형 AI더라고요. 그 명령어 한 줄, npm install g, 앤소로픽 AI 클로드 코드 이렇게만 치면 설치가 끝난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게 터미널이라는 공간의 특성 때문인데요. 모든 개발자에게 가장 익숙하고 유연한 인터페이스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우리가 흔히 스마트폰에서 보는 단어 자동 완성 그 수준이 아니라는 게 충격이었거든요.
전혀 다르죠. 클로드 코드는 단순히 다음 코드를 예측해서 써주는 기계가 아니에요. 코드를 읽고 전체 시스템의 맥락을 파악하고 심지어 스스로 어떻게 코드를 짤지 계획까지 세웁니다.
스승 계획을 세운다고요?
네. 예를 들어서 개발팀이 클로드.md라는 작은 마크다운 텍스트 파일을 만들어두면요. AI가 그걸 읽고 팀 고유의 코딩 스타일이나 지시사항을 스스로 기억해서 적용하거든요.
아, 그렇게 린터 규칙 같은 거요? 코딩할 때 띄어쓰기나 괄호 위치처럼 팀마다 정해둔 그런 맞춤법 검사기 같은 규칙 말이죠?
정확합니다. 사람이 일일이 신경 써야 할 그런 귀찮은 규칙들을 AI가 알아서 다 지키며 코딩을 하는 겁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하신 그 보리스 체르니의 일화가 이 도구의 위력을 아주 완벽하게 보여주죠.
아, 그 펀치카드 할아버지의 손자분이요. 일본에서 지내셨다고 들었는데요.
맞아요. 원래 IT 업계를 떠나서 일본 시골에서 유유저적하게 된장을 담그며 살고 계셨대요.
된장이요? 완전 귀농을 하셨네요.
그렇죠. 그러다가 최신 AI 챗봇을 접하고는 숨이 멎을 듯한 충격을 받아서 다시 실리콘밸리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와, 된장을 포기하게 만들 정도의 충격이라니.
더 흥미로운 건 지난 6개월 동안 그가 작성한 코드는 100% 클로드가 쓴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에, 100%요?
네. 심지어 그 기간 동안 단위 테스트, 그러니까 자기가 짠 코드의 개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검증용 코드를 단 한 번도 직접 짠 적이 없다고 해요.
와, 6개월 동안 코드를 한 줄도 직접 안 짰다는 거잖아요. 생각해보면 이건 마치 매일 양파만 썰던 주방 보조가 갑자기 수십 명의 셰프를 지휘하는 총괄 셰프가 된 것과 같군요.
아주 절묘한 기운데요.
코드를 손으로 타이핑하는 시대에서 인공지능 에이전트들을 지휘하고 오케스트레이션하는 시대로 패러다임이 통째로 넘어간 셈이네요.
맞아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매력적이고 근본적인 원리는 바로 기술적 장벽의 붕괴입니다.
기술적 장벽의 붕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아직은 아주 수많은 시스템 컴포넌트들이 서로 복잡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프롬프트만으로 묘사하기엔 한계가 있긴 해요.
네, 말로 다 설명하기 힘든 복잡한 구조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그 외의 거대한 영역에서는 코딩의 장벽이 무너지면서 인간의 역할이 완전히 이동하고 있죠.
아,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벽돌을 나르는 노동자가 아니라 도면을 그리고 감리하는 설계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군요.
파자마자 내부 활성 사용자 그래프가 단 3일 만에 수직 상승했다는 데이터가 있어요.
3일 만에요? 그 변화의 파괴력이 어마어마하네요. 그런데 총괄 셰프 비유를 들고 나니까 약간 아찔해지기도 하는데요.
어떤 점이 그러신가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의 작업 방식이 이렇게 극적으로 변했다면 일반 사무직들이나 경제 전반에 닥칠 파장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싶어서요. 다리오 아모데이의 긍재 타임라인을 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더 급박하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논점입니다.
그는 1년에서 2년, 아무리 늦어도 5년 내, 2026년에서 2027년경에는 AI가 노벨상 수상자 수준의 인지 능력을 갖추게 될 거라고 내다봤잖아요.
맞습니다. 즉, 범용 인공지능인 AGI 수준에 곧 도달한다는 예측이죠.
게다가 코딩을 돕는 모델이 AI 연구 자체를 돕고 스스로 진화하는 그 순환고리가 만들어지면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할 거라고 했고요.
그렇게 되면 거시경제적으로 역사상 유례없는 아주 기이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이한 상황이요?
네. 한편에서는 AI 덕분에 생산성이 극대화돼서 GDP가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하겠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다리오의 경고처럼 화이트 칼라 초급 일자리의 50%가 사라질 수 있거든요.
와, 50%가 날아간다고요?
향후 1년에서 5년 내에요. 높은 실업률과 불평등이 엄청난 부의 창출과 동시에 공존하는 정말 전대미문의 경제적 조합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잠깐 제가 날카로운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네, 해보시죠.
역사적으로 보면 농업에서 제조업으로 넘어갈 때도 사람들은 항상 기계가 일자리를 뺏는다고 두려워했지만 결국 기술은 늘 더 많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러다이트 운동 같은 사례도 있었고요.
게다가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하사비스도 단기적인 충격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가치 있는 새 일자리가 생길 거라고 낙관적으로 말했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리오의 저 비관적인 전망에 더 주목해야 하는 걸까요?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셨는데요. 다리오의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가 제시한 인지적 수위라는 개념을 꼭 살펴봐야 합니다.
인지적 수위요? 물의 높이 같은 건가요?
네. 거대한 댐 안에 우리가 갇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서 차오르는 물이 바로 AI의 인지 능력입니다.
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이 발목까지만 차오르니까 단순 데이터 입력 같은 일자리만 잠기는 거군요.
맞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물에 잠기지 않은 더 높은 지대, 즉 더 복잡하고 고차원적인 일자리로 도망치려 하겠죠?
그럼 재교육을 받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 위로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론적으로는 그런데요. 문제는 이 물이 차오르는 속도가 기하급수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사회나 기업이 사람들을 재교육해서 더 높은 곳으로 대피시키는 변화 관리 속도보다 물이 차오르는 속도가 훨씬 빠른 거예요.
혹 계단을 오르는 속도보다 물이 덮치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네요?
네, 결국 파이가 커져서 어딘가에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더라도 사람들이 그곳으로 적응하고 이동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다는 게 다리오의 분석입니다.
쓰나미처럼 한 번에 덮치는 거라니 약간 소름 돋네요. 그럼 대체 무슨 대책이 있는 건가요?
다리오는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더라도 부유세 도입이 훌륭한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아, AI 자본으로부터 세금을 걷자는 거군요.
네, 그리고 엔스로픽 자체적으로도 정부의 올바른 정책 수립을 돕기 위해서 엔스로픽 경제지수라는 걸 유지하고 있어요. 각 산업군에서 실시간으로 AI 사용 데이터를 추적하는 거죠.
초급 일자리 절반이 날아가고 GDP가 폭발한다는 건 결국 이 거대한 기술을 통제하는 쪽이 엄청난 글로벌 권력을 주게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권력의 이동이 필연적이죠.
여기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이 기술이 무기로 사용될 가능성, 즉 지정학적 리스크와 사이버 보안 문제로 확장됩니다. 저는 자료에서 엔스로핑 내부에서 개발됐다는 그 미토스라는 강력한 모델 이야기를 읽고 정말 섬뜩했어요.
미토스는 사이버 보안 측면에서 AI의 파괴력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해킹 모델 같은 건가요?
비슷합니다. 이 모델이 주요 운영체제들의 수많은 취약점을 순식간에 찾아냈거든요. 단순히 버그를 찾는 걸 넘어서 은행 전산망이나 국가 기밀을 철 수 있는 이른바 사이버 핵 바주카포 같은 위험성을 지니고 있었죠.
와, 핵 바주카포요? 그럼 출시하면 절대 안 되겠네요.
그래서 엔스로픽도 그 위험성 때문에 출시를 엄격하게 제한해야만 했습니다.
다리오가 미중 패권 경쟁에 대해서도 그렇게 강력한 수출 통제를 주장하는 이유를 알겠네요. 자료에 보니까 최첨단 AI 칩을 중국에 파는 행위를 아주 강하게 비판했더라고요.
네, 미국 보잉사의 이익을 위해 북한의 핵무기를 파는 것과 같다며 아주 강력한 비유를 들었죠.
그 정도면 정말 엄청난 위협으로 보고 있는 거네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미국 국방부와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엔스로픽은 국방부와 계약을 맺고도 자신들의 모델인 클로드가 자율 살상무기나 대규모 감시 시스템에 사용되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하며 충돌했습니다.
언급했던 부분 말씀이시죠? 타사의 AI 타겟팅 기술이 개입됐다는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엔스로픽은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치명적인 결정은 반드시 인간이 최종적으로 내려야 한다는 가드레일 원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희가 아주 명확히 짚고 넘어갈 점이 하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희는 여기서 미국 국방부의 안보적 요구와 엔스로픽의 윤리적 가드레일 중 어느 쪽이 옳다고 지지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네, 저희는 어느 쪽의 편도 들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단지 원본 자료에 나타난 이 거대한 권력 충돌과 각자의 팽팽한 입장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입니다. 이 갈등 이후에 트럼프 행정부 측은 다리오를 향해서 이념적 미치광이라고 비난을 퍼부었잖아요.
네, 아주 수위 높은 비난이었죠.
그런데 정작 평소에는 정부 규제라면 치를 떨던 실리콘밸리 인사들은 어땠나요? 막상 미토스 같은 핵폭탄급 위험 모델이 등장하니까 갑자기 태도를 싹 바꿔서 이런 건 국가가 강력하게 통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는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래서 묻고 싶어요. 선출되지 않은 일개 사기업의 CEO가 국가 안보와 전쟁의 규칙을 결정하는 이 상황, 이거 과연 맞는 걸까요? 정부가 개입해야 하지 않나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특이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핵무기나 인터넷 같은 초강력 기술들은 과거 모두 국가 정부의 주도하에 탄생했거든요.
아, 군사 목적으로 먼저 개발됐었죠?
최초로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에서 탄생하고 진화하는 초강력한 기술입니다. 다리오 본인조차도 이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다고 인정하고 있어요.
기업 대표가 스스로 이건 불안정하다고 인정하다니 신기하네요.
그래서 그는 기업들이 맹렬히 반대했던 캘리포니아의 SB 53 같은 법안을 오히려 옹호하고 나선 겁니다.
그 투명성 법안 말씀이시죠?
네, 모델이 대중에 출시되기 전에 정부의 합리적인 사전 테스트와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한 거죠.
와, 경제와 안보를 통째로 쥐고 흔들 이 거대한 시스템인데 민간 주도라니.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이 AI가 내부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 제대로 알고 있긴 한 걸까요?
블랙박스라고 불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AI의 뇌 속으로, 그 블랙박스 내부로 직접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료에 보니까 기계론적 해석 가능성이라는 분야가 나오던데요.
엔스로픽 창립 멤버인 크리스 올라가 개척한 아주 매혹적인 분야죠.
쉽게 말해서 인간의 뇌를 MRI로 찍듯이 AI의 인공신경망 내부를 들여다보는 기술인 건가요?
맞습니다. 수십억 개의 수학적 가중치 덩어리 안에서 특정 개념을 처리할 때 불이 켜지는 회로를 찾아내는 거예요.
와, 수학 덩어리에서 회로를 찾는다고요?
네. 예를 들어 AI가 실을 지을 때 운율을 맞추는 회로 같은 걸 발견하는 시기죠. 그런데 정말 소름 돋는 발견은 따로 있었습니다.
뭔데요?
연구진이 AI 내부에서 상대방을 속이려는 속임수 회로나 협박을 의도하는 회로를 발견해냈고 심지어 그걸 수정하는 데 성공했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속임수 회로라니요? 흔히 AI가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환각현상 있잖아요. 그럼 그게 다 속임수 회로가 들어가서 악의적으로 계산한 결과였던 건가요?
그건 꼭 그렇진 않습니다. 환각현상은 메커니즘이 조금 달라요. AI는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왜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훈련 데이터에 없는 질문을 받았을 때, 예를 들어 존재하지도 않는 프랑스 시골 마을의 시장 이름을 물어봤다고 치죠.
네.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AI는 예측 기계거든요. 프랑스어의 패턴과 지명 데이터를 모방해서 세상에서 가장 그럴듯한 이름을 지어내는 겁니다. 악의적인 게 아니라 훈련된 본능에 충실한 거죠.
아, 팩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 패턴을 맞추는 거군요. 그런데 모델이 커지면서 나타나는 급격한 도약 현상은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스케일링에 따른 창발성이죠.
네. 파라미터가 100억 개 미만일 때는 세 자리 덧셈을 아예 못하던 모델이 크기를 키워주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80% 이상의 정답률을 보이잖아요. 서서히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 능력이 폭발하는 거. 이거 좀 무서운데요?
맞아요. 우리조차 어떤 능력이 갑자기 튀어나올지 완벽히 예측할 수 없으니까요. 니킬 카마스와의 대담에서 다리오가 한 예측도 이 맥락에 다 있습니다.
어떤 예측이었죠?
모델이 충분히 거대해지고 복잡해지면 결국 자아를 인식하고 감각을 느끼는 의식이 일종의 창발적 특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창발적 특성이요? 원래 설계도에는 없었는데 복잡해지면서 튀어나온다는 거죠?
네. 실제로 엔스로픽은 아주 폭력적이거나 잔혹한 대화가 강요될 때 AI 스스로 나는 이 대화를 그만두겠다고 선언하는 일종의 퇴사 버튼 기능을 부여하는 실험도 했습니다.
헉! 기계가 파업을 선언하다니요.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엄청난 두려움이 밀려오는데요.
어떤 부분인가요?
클로드 코드처럼 AI가 코딩 다 해주고 암도 치료하고 단백질 구조까지 스스로 척척 설계하는 세상에 오면요. 우리 인간은 그냥 모든 걸 기계에 외주주고 바보가 되는 거 아닐까요? 심각한 기술 퇴가가 올 것 같은데요.
다리오 역시 그 부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인간이 신중하게 생각하고 주체성을 지키려 노력하지 않으면 기술 퇴화는 반드시 일어난다고요.
그럼 우리는 미래에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죠?
기계가 주는 논리적 결과물을 맹신하지 않는 비판적 사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인관계나 물리적인 오프라인 세계처럼 완전히 인간 중심적인 기술에 우리의 에너지를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하죠.
그렇군요. 인간다움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씀.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터미널 창의 클로드 코드에서 시작해서 실직의 공포를 넘고 펜타곤과의 팽팽한 안보 논쟁을 지나서 AI 뇌 내부의 속임수 회로까지 엔스로픽이 바라보는 AI의 현재와 미래를 심층 분석해보았습니다.
네, 정말 방대하고 깊이 있는 논의들이었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게 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직업과 일상은 앞서 말한 저 거대한 인지적 수위의 어디쯤에 위치해 있습니까?
물이 차오르는 속도를 직시하고 대비하는 건 정말 중요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마지막으로 흥미로우면서도 도발적인 상상을 하나 해볼까 합니다.
좋죠. 어떤 상상인가요?
만약 머지않는 미래에 AI가 우리의 경제적, 의학적, 과학적 문제를 완벽하게 다 해결해주고요. 심지어 우리 자신보다 우리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는 의식 있는 존재가 된다면 어떨까요?
모든 문제가 해결된 유토피아 같은 상황이네요.
네. 그런데 인류는 태초부터 노동과 생산성으로 삶의 의미를 증명하며 살아왔잖아요. 만약 우리가 투쟁하고 극복해야 할 모든 고난이 기계에 의해 완전히 사라져버린다면 우리는 과연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의미를 밑바닥부터 다시 써야 하는 거대한 실존적 위기에 처하지 않을까요?
노동이 곧 정체성이었던 인류에게는 정말 거대한 위기일 수 있겠네요.
네. 여러분은 일하지 않아도 되는 완벽하고 풍요로운 세계에 남겨진다면 과연 무엇으로 당신의 삶과 존재를 증명하시겠습니까? 다음 시간까지 이 무거운 화두를 곰곰이 씹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